욥기서 30장 16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 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진대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 바라볼 것이 무엇인가를 또 말씀 안에서 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에 29장에서는 욥이 자기 과거에 좋았던 때를 회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죠. 과거가 참 좋았는데 욥은 그때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함께 하시고 또 자기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때였다. 그렇게 회상을 하면서 그 때가 자기에게 다시 오기를 원한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30장에서는 이제 욥이 반대로 자기가 처해 있는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한탄을 나는 그런 내용입니다. 과거를 회상했다가 이제는 현실을 보면서 현실을 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과거는 참 좋았는데 옛날은 참 잘 살고 잘 나갔는데 현실은 과거에 좋았던 것들은 다 이제 사라져버리고 비참함과 고통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경우에 인간의 그 반응은 우리가 그걸 겪지 아니한달지라도 뻔한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이제 뭐 가볍게도 또 무겁게도 우리 여러 가지 힘든 일 겪을 때마다 우리의 어떤 반응이 나오고 또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튀어나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욥과 크게 다르지가 않다. 그걸 우리가 성경 보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9절부터 다시 보실까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하나님께 어떤 반발, 또 불평, 항변, 이러한 욥의 그 심적이 상태가 들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29장 2절에서는 욥이 이런 말을 했죠.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현실에 부딪혀서는 욥이 말이 반발로 그렇게 이제 뒤바뀌고 있는 겁니다. 과거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참 잘 되어가는 그러한 시절이었는데 지금 현실은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를 아니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 과거와 같은 그런 좋은 때를 왜 주지 않습니까? 그런 항변이 이제 들어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좋은 것들로 나를 채워 주셨으면서 왜 지금 비참하게 만듭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겠죠. 요백의 생각은 이런 겁니다. 과거에 좋은 걸 주신 하나님이니까 지금도 좋은 걸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도 좋은 것을 주세요. 이제 그런 기대가 거기에 잔뜩 담겨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현실은 그 기대와 맞지를 않죠. 자기 기대대로 되지를 않고 있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요배의 어떤 당혹감이라 할까, 이제 그런 것들이 묻어 나오고 있는 겁니다. 1절 한번 보실까요? 30장 1절.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29장 과거에는 젊은이들이 요 앞에서 이제 비켜섰습니다. 욥을 존중하면서 비켜서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젊은이들이 욥을 높였던 거죠. 그런데 현재 지금은 이 젊은 자들에게 요 비웃음을 받아요. 조롱을 이제 받는 상황으로 바뀐 것이죠. 근데 욥의 그 뒷말이 가관입니다. 자기를 비웃는 젊은 자들, 그 아비들은 자기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다. 그렇게 아주 낮추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내 양떼를 지키는 개만도 못한 그런 쓸모없는 자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과거를 회상을 하면서 자기에게 자신이 한 일을 계속 얘기했지 않습니까? 빈민과 고아를 도와줬던 일도 얘기했고 정의를 실천했던 얘기도 얘기했고 맹인의 눈도 되어주고 다리 저는 자의 발도 되어주고 또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었다. 그렇게 자기 과거의 행적들을 낱낱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예전에 고난받기 전에는 그랬던 욥, 그랬던 사람이 지금 비참한 현실에서는 자기를 비웃는 젊은 자들, 나를 비웃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상당히 험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아비는 내 양떼지 개만도 못해. 거의 뭐 욕과 같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욥이 과거에 있었던 그 욥의 어떤 인품이나 성격과 전혀 다른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현실의 고난 때문이냐? 그렇게 할 수 있냐고 하는 거죠.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욥이 잠깐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 아마 고난 사라지면 다시 옛날 인품 돌아갈 겁니다. 그렇게 봐야 하느냐고 하는 거죠. 그것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아직 욥은 그 고난 현실 통해서 자기 본성을 드러냅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냐고 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맞을 것 같습니까? 본색이 드러난 거예요, 솔직히. 과거에는 사람들이 욥을 존중하라고 높였죠. 젊은이도 자기 앞에서 빚져설 정도로 높임받았는데 그런 사람들을 두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또 약자를 도와주면 그만큼 칭찬이 자기에게 돌아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욥이 그런 상황에서 누구에 대해서 그런 욕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롱받지도 않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지금은 젊은 자들에게 비웃음 받고 조롱을 받고 있죠. 그런데 자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구나 예전에 힘있게 잘 나가던 그런 욥이었습니다. 그때는 고개 숙이던 그런 이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사라지고 즉 비참한 실패했다 해가지고 비웃고 조롱을 한다.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은 과거에 내 집에 개만도 못한 그런 아비의 자식밖에 안 된다. 그런 말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현실에 대한 불만. 그게 그렇게 욕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뭐냐면, 야, 욥이 과거에 없는 사람 도와주고, 막 정의롭게 행하고 이런 것들이 과거 욥이 뭐 믿음이 좋았고, 인품이 좋았고, 이런 얘기들이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약자를 도와주고 했던 것들, 그건 욥이 그때는 상황이나 형편이 그렇게 되어서 한 것뿐이에요. 조건이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약자를 도와주고 망하는 사람도 도와주고 그렇게 해줄 만한 조건, 형편이 욥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과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지금 뭘 보여주고 있냐고 하면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또 선을 행한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말할 만한 거리가 못 된다는 겁니다. 내세울 만한 것도 못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형편과 조건이 바뀌면 그런 도와주는 것 다 사라져버립니다. 누군가를 향한 마음도 뒤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도와줬던 사람이 돌변해가지고 나 왜 안 도와줍니까? 이렇게 원망은 화가 더 나겠죠. 그래서 배은망덕하다는 말도 나오고 뭐 머리 검은 짐승 거둘 수가 거둘 필요가 없다 화풀이 막 그런 말도 하게 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 이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은 기독교인으로서 어떤 걸 행한다고 하는 것들을 뭐 하지 마라 그런 말은 아니지만은 그렇게 우리가 뭐 구제를 한다거나 뭐 또 기도를 한다거나 선교를 한다거나 성경을 본다거나 이렇게 뭔가 내가 한다고 여기는 것들 그것들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뭐 이걸 하면 저걸 하면 했을 때에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내 평생을 두고 변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럴 사람이 없어요. 다 변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형편이 되고 또 처지가 되고 그러면은 바뀌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순간까지 내 환경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난 지금이면 그대로 도와주고 할 겁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했습니다라고 꺼낼 수가 없는 것들이라고 말입니다. 변하니까 자꾸 우리들은. 그걸 지금의 어떤 공로와 내 선으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거리가 못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결국 지금은 할 수 있는 형편과 조건에서 있기 때문에 하게 되어지는 것 그렇게 우리가 본다면은 우리가 뭘 한다 할지라도 이게 아, 내가 어떤 잘남으로 내세울 만한 그런 일이 못 되는 것이구나 이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 주일 지킵니다 이런 말도 못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도 시간이 되니까 형편이 되니까 건강 되니까 다 그게 뒤받쳐 줘가지고 주일날 나온 것이지 형편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돼 못 나와요. 하나님 나 형편 시간 다 안 돼도 말씀 안에 살고 싶어 나갑니다. 이런 마음 나오는 사람 제가 눈치 봐도 못 봤습니다. 있는데 또 제가 또 못 봤다고 하면 좀 미안한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은 늘 현실에 붙들려 살아가요. 매어 살아가요. 누구도 그 현실의 문제를 초월해가지고 현실과 상관없이 내 생각 그 뜻대로 그대로 살아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어떤 뭐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해도 그것도 결국 현실이 받쳐져가지고 현실에 끌려 사는 것들이니까 나 이만큼 이런 일 했다고 내를 내세울 만한 거리가 못 된다. 이걸 우리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어요. 욥을 보면서 이 사람에게는 현실에 대한 기대가 다 있거든요. 그 욥도 좋았던 과거가 다시 오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그때로 살고 싶어. 이것이 그 욥이 내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기대하는 자기 현실인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과거에 늘 미련을 두고 또 과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면은 현실은 늘 불평스러운 것으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지금은 이렇게밖에 안 될까 불평으로 와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욥이 자기 과거를 이제 하나님 보호 또 하나님 함께 하심 이런 때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현재도 보호하고 함께 하신다는 거 이걸 좀 알았어야 되는데 욥은 단절시키는 거예요. 과거 하나님과 지금 하나님과 따로 놓고 본단 말입니다. 그걸 생각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처한 비참한 처지와 하나님 보호하시면 안 어울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데 어떻게 내 처지 이렇게 비참해져 그건 안 어울린다 안 맞는 거야 이렇게 봐버리는 거예요. 사실 우리 어떤 생각이 좋으면은 하나님이 욥을 보호하신다. 욥에게 함께 하신다. 거기 어울릴만한 것은 과거예요. 29장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보호하니까 욥이 이만큼 살았고 이만큼 행했지. 딱 맞아떨어지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돼야만이 하나님이 도우셔, 함께 하셔, 이렇게 말할 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말 우리의 진짜 현실은요, 성경 그대로 봤을 때 현실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건들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이 준 사건들이에요. 욥의 고난도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에요. 근데 욥의 친구들은 이제 이리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준 사건 속에 살긴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사건 주기도 하고 나쁜 사건 주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거의 모든 기독교인 생각이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하루 주시고 다 맞는다. 맞는데 그 하루가 좋은 일이 있는 하루가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는 하루가 있지 않느냐. 내가 믿음 속에 잘 살면 좋은 하루 주시고 그게 아니면 나쁜 하루 주시고 그게 욥 친구들 생각이었고 지금의 기독교인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과거 현재가 다른 것은 결국 욥 네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친구들 말인데 결국 그게 현재 형편을 가지고 선악을 저울질로 판단하는 이제 그런 결과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수평적으로 임한다고 여기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임한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지금 내가 잘 되고 있는 것이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이야, 뭔가 잘한 게 있기 때문이야. 이것이라면은 그 내게 주어진 은혜가 옆에서 오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주어진 수평적인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은혜는요, 수평적으로 임하는 게 아니고 수직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위에 하나님께로부터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게 수직적 은혜예요. 때문에 수직적 은혜에는 우리의 행함이라는 거기에서 연관되어 있지를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우리 행함 볼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과거라는 것이 가치가 있냐고 하는 겁니다. 내 과거가 이랬어.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수직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악함을 돕고 있습니다. 은혜가 그게 수직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우리가 악한데 수평적으로 은혜가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문에 위로부터 일방적으로 은혜가 주어지면서 우리 모두 악함을 덮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악함을 덮고 있는 상태인데 그 덮인 가운데에서 내가 약자를 도왔습니다. 이게 무슨 가치가 있겠죠? 내가 망한 사람을 내가 도와줬습니다. 이게 무슨 가치가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요, 과거를 통해서, 과거 잘 나갈 때를 통해서 자기를 보는 것이 아니고 비참한 고난의 현재를 통해 자기를 봤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욥에게 주어진 현재로 인해서 지금 어떤 일이 있는가 하면은 욥의 악함이 드러나요. 아까 얘기한 본색이 드러나고 있어요. 과거의 그 모습 본색이 안 드러나지 않습니까? 잘했던 것밖에 없잖아요. 근데 현재 비참함 때문에 그 속에서 본색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그 30장이 욥이 자기를 비웃는 젊은 자에 대한 욕으로 시작한 뒤에부터 저주를 막 합니다. 그들에 대해서. 거기 2절부터 거기 나오죠.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 있으니 그들의 손에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사리 뿌리로 먹을 거리를 삼느니라. 자기를 비웃는 젊은 자들을 향한 저주예요. 너희도 이런 꼴을 당해봐라. 그러니까 욥이 이런 말을 내뱉고 있으면서도 이게 자기 악함이다. 내 속에 숨기지 내 본색이라는 보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만약에 그런 말을 통해서 그런 자기의 속을 보면서 아 이게 내 악함이었구나 내가 보지 못한 악함이었구나 이걸 알았다면은 그 하나님이 좀 고난의 사건이 결국은 내 약함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었구나. 이걸 알아채시거란 얘기입니다. 현실의 고난이 내 악함을 드러내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내 악함을 드러내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 함께 하심이고 보호하심 진짜 의미다. 그걸 알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게 인생을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철학자들도 누구도 인생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은요, 인생을 다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왜 이렇게 간섭하실까? 그럴 때 자꾸 내가 무슨 잘못이 있지 이렇게 나가는데 그 자체가 인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섭 안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은 내 악함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덮여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이걸 알아가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니까 그게 지피심이고 그게 도우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가지고는 그런 길로 안 가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자기 악함을 보고 싶어 하지를 않습니다. 욥처럼 과거를 통해 내 자랑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지 내 악함 자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 은혜의 덮임 가운데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몰라요, 사실은요. 말은 안에 실감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결국은 뭐 과거에 무슨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무가치한 것인데 그걸 보지를 못하고 그게 좋은 것으로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한 것은 그거예요. 과거에 누렸던 좋은 것들. 그런데 하나님 욥에게 더 좋은 걸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 더 좋은 게 뭐냐면은 내가 악한 존재인데 내 악함을 하나님의 자비가 덮고 있다. 그게 더 좋은 거지 않습니까? 나의 악함을 하나님 자비가 덮고 있어. 그렇게 되면은요. 과거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덕분에 살아온 것이고 현재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고 있는 것이고 나중 내 인생 끝까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게 내 인생이고 하나님께 붙들린 내 인생의 실제 현실이다. 그게 불변의 삶의 원칙이다. 이걸 알아갔을 때 그 하나님 붙드심 안에서 평강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방향을 두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산다는 게 믿음이고, 믿음이 아닌 것은 과거가 이래서 좋아서 돌아오고 싶어. 이게 믿음이 아닌 것. 그렇게 드러나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를 살리하는 게 뭔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늘 좀 인생을 두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현재 여러분을 살게 하는 것이 뭘까? 여러분 갖고 있는 돈이냐? 직장이냐? 건강이냐? 모든 것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 악함을 덮고 있는 그 상태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진짜 현실이에요. 그걸 알게 되어지고 그걸 보게 그걸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게 성령의 함께 하심이죠. 그렇게 보면은요. 믿음과 믿음 아닌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나냐 하나님 그 차이거든요. 믿음과 믿음 아닌 것. 나냐 하나님이냐. 근데 그 종이 한 장 그 차이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게 또 인간의 무능이고 한계예요. 그 종이 한 장 차이. 그걸 넘어서지를 못해요. 나냐 하나님이냐 그것을. 그러니까 제발 좀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무능이 시작된 말입니다. 뭐든 할 수 있는 것처럼 큰소리 치지 말자고 하는 것이죠. 그 아주 오래된 영화 그 박하사탕이라는 영화 있는데 그 설경구가 주연 나오는 거. 그 기찻길 서가지고 마지막 장면 양팔 벌리고 뭐라고 합니까? 나 다시 돌아갈래. 뭐 소리 빡 치지 않습니까? 직업도 가족도 다 잃고 희망이라고 없는 상태에서 나 돌아가고 싶다 외쳤던 거예요. 보면 인간은 다 똑같죠. 욥이나 똑같이 현재 힘들면 과거에 좋았던 그때를 그리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 그때로 가고 싶다는 그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도 다를 수가 없는데 한 가지 다른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함께 했을 때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 과거를 그리워하고 늘 그때로 돌아가면서 현실을 자꾸 끊어버리고 싶어하는 그런 나의 본색에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런 악함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인간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 뭔가 보게 되어지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악함을 보게 되었을 때 난 죄인이야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 긍휼이 나를 덮고 있다는 거. 그게 진짜 내 현실이고 그 현실 영원까지 계속 되어짐을 내가 아는 거예요. 그걸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예수의 피의 은혜 이게 가장 좋은 거. 그게 복음인 겁니다. 예수의 피의 은혜가 이래 좋은 것이다. 근데 복음을 모르게 되어지면 늘 내가 원하지 아니한 현실 때문에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26절도 요의 불평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죠.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복을 바랬는데 화가 왔다. 광명을 기다렸는데 흑암이 왔다. 원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은 현실이 왔다는 거죠. 복을 바랬다고 하는 것은 과거와 같이 남에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을 내가 살고 싶다는 겁니다. 자랑은커녕 오히려 조롱받는 현실을 욥이 이제 부딪히면서 화가 밀려온 거죠. 그래서 30장을 보면은 그냥 한탄이라기보다도 화가 담긴 한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기를 바꿔가지고요. 욥이 바라는 대로 복을 받았다고 합시다. 욥에게 복이 왔어요. 복이 오면은 사람이 달라질까요? 복이 왔으면은? 복이 왔으면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 없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지냐고 하는 것입니다. 안 바뀌지죠. 결국은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안 되는 인간 현실인데 그 현실을 보지를 못하면은 그 자체로 이미 멸망의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얘기한 대로 사람이 자기 악함을 보지를 못하면 그것은 현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건 현실을 모르는 거야. 복받고 잘 살면은 인생 뭐 다 되는 줄로 그렇게 알지만은 사람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 자체가 지옥이거든요. 멸망이에요. 심판이에요. 그건 어떻게 할 거냐 얘기죠. 복 받아서 잘 살아. 사람이 달라지지가 않아. 볼 걸 보지를 못해. 그럼 버림한 상태, 지옥 그 끝이야. 그거 어떻게 할 거냐 얘기입니다. 대개는 지옥을 무시합니다. 무시하면서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을 여기고 있죠. 교회 다니니까 지옥은 설마 가겠나. 그 순진한 생각이에요. 설마가 사람이라는 말이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부터 교회가 지옥과 아니면 보증이 되었습니까? 교회는 보증이 안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 교회 다니고 지옥 간다고요. 그래, 교회를 다니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나를 듣고 진짜 현실을 못 본 거예요. 여기 여러분이 좀 생각을 좀 모으셔야 돼요. 내 현실이 뭐냐? 내가 십자가를 얘기하고 예수를 믿는 현실이 뭘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를 덮고 있는 것. 내 문 악함을 덮고 나의 존재 자체가 영원토록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게 현실. 난 그게 더 좋아. 그렇게 나와줘야 돼. 결국은 욥도 지옥 갈 사람이라는 겁니다. 지옥 갈 사람이에요. 온전하고 뭐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났다. 이것도요. 그 모든 것들도 지옥이라고 하는 힘과 현실에 힘을 못 쓰는 겁니다. 욥이 정직하니까, 욥이 온전하니까 지옥을 안 간다. 그것 때문에 그건 아닌 거예요. 결국 욥도 어떤 형편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 의해서 자기의 무지함과 악함을 봐야 되겠죠. 그게 욥의 잘됨인 거예요. 그게 42장 내용으로 딱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복을 바랬는데 하나님 욥의 인생을 완전히 꼬이게 하고 흔들어 버리십니다. 그렇게 복을 원하는데 복 좀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복을 원하는데 세상 좀 편하게 살게 했다가 죽은 후에 천국 가게 하면은 그런 한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죠. 굳이 고난 받게 하시는 거. 그 이유가 뭘까? 왜 굳이 고난으로 이끌어 가실까? 야, 그게 우리의 삶과도 연결된 문제죠. 여러분들 현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기대하고 원하는 현실은 전혀 아니죠. 늘 다르게 펼쳐질 때가 많을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원치 않은 일들이 불쑥 솟아나가지고 힘들게 괴롭게 하고 그게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왜 이렇게 합니까? 좀 하소연하고 싶은 그런 심정이 들 때도 있겠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셔야 되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야 된다. 그 생각이 악하다. 너는 그런 존재일 뿐이다. 그걸 알게 하는 길로 끌어가신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 생각이 왜 복 안 줍니까? 그런 하소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야 하는데 왜 복 안 주십니까? 여러분 길에서 그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아무나 붙들고 100만 원 주세요 하면은 몇 명쯤 죽을 것 같아요? 하루에 1,000명부터 얘기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100만 원 주면은 그 할 만한 장사죠. 근데 주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왜 안 줍니까? 아무 관계가 아니니까. 100만 원 줄 관계가 아닌 거예요. 아무 관계도 아닌데 100만 원 달라고 미친 놈 취급받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든 자 봐가지고 지나간 사람에게 100만 달라고 해봐. 안 가요. 미친 취급받을 기쁨한데 왜 가냐 말이죠. 그러면은 하나님과 여러 무슨 관계예요? 나 그게 궁금하네. 하나님과 여러분은 무슨 관계입니까? 좀 잘 아는 관계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나님 마음에 드는 일을 좀이라도 한 것이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원수라 그래요. 만나면 뭐 100만 죽이는 그냥 돌로 때려 죽이는 그런 관계예요. 맞아 죽어야 돼요. 심판 받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덮어버리고 하나님 나 사랑하시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무턱대고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사랑해야지. 그걸 복 주셔야지. 내 마음대로 막 계속 잣대대고 하면서 어떤 하나님 믿는 걸 만들어내고 그게 다 우상인 것인데 그걸 생각지를 않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신다면요. 우린 하나님께 복 달라고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복이 아니라 심판을 받는 게 맞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 관계에서 내가 누군가를 욥은 건너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막연히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날 사랑하신다. 날 사랑하니까 뭐든 그럼 주실 것이야. 깡패 같은 그런 생각 가지고 하는 찾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 악함이거든요. 그런 악함을 하나님께서 드러나려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챙기려고 하는 거, 그게 내 악함이 돼. 보기야 하시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지금 교인들을 어떻게 만들어 버리는가 하면은 자꾸 신으로부터 복 받고 살다가 죽은 후에 천국 들어가면 다 된다. 그게 성공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게 우상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식으로 섬기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다. 그 자체를 모르는 거죠. 봐야 될 걸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답답하죠, 저로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될 어떤 자격도 관계도 아닌 그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악함을 다 덮고 계신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예수로 인해서 하늘과 연결되어 있다. 세상에 머물 때는 이 땅과 연결되다가 죽으면 땅이 끊어지고 하늘로 뒤바뀌는 그게 아니고요. 세상 있을 때부터 하늘에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끊어져요. 우리가 무슨 짓거리 안 끊어져요. 그걸 알게 되었을 때야 내가 하늘의 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게 끊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 그걸 알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게 신자고 그게 믿음인 거고 그게 천국 백성의 모습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자들은요 진짜 현실을 보게 되어지면요 내가 지금 복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나와. 왜냐? 이미 복 안 들어있으니까. 단지 그런 고난과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마음 멀어질 거, 그게 두려워서 기도하는 거죠. 나를 붙들어 달라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죠.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은 늘 우리 악함을 드러나도록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자라면 복 준다 뭐 이러한 것들은 우리 현실을 끌어가는 하는 취지 절대 안 맞아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욥의 이런 모습 보면서 욥의 믿음이 있다 없다 이걸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따져봐요. 우리 기준이 우리의 판단일 뿐이에요. 욥이 믿음이 있고 없고가 무관하게 욥에게 악함이 나오고 있다. 그걸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악함이 나의 악함이었다. 그렇게 내 악함을 보게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루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증거들이에요. 그렇게 악함을 보게 됨으로써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의 은혜의 공로입니다. 주님의 공로만 남아요. 그렇게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의 공로하에 넘겨버리는,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로 존재하는, 이것이 천국에 합당한 사람이죠. 천국 백성이죠. 다시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받는 욥, 그리고 고난이 사라지고 다시 과거의 삶을 누리는 욥, 다른 것이 있냐고 하는. 욥은 똑같아요. 사람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하나님의 만남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새로운 사람이 있게 될 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인간의 모습은요, 복 주고 심지어 복권 당첨되게 해줘도 안 달라집니다. 그게 인간의 지독한 고집이고 본색이라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아쉬운데요. 그 현실이 하나님의 간섭 아래 붙들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를 보게 하시면서 너에게 좀 덮여지는 걸 봐라. 나의 은총과 자비가 덮고 있다. 이게 너의 진짜 현실이다. 그러니까 네 지금 현실 가지고 울지 말라. 너의 진짜는 십자가니까.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현실을 내가 살고 있으니까 그 현실 그대로 천국 될 거니까 하나님 우리를 어떤 현실로 끌어가신다 할지라도 십자가라는 참 현실에 있는 것이 우리라는 거, 이 사실 잊지 않는 것이 천국 백성이라는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늘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제대로 좀 보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우리 현실, 이러한 문제들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참으로 귀한 복됨으로 다가와집니다. 하나님께서 일해 가시면서 우리 악함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악함을 보게 하시고 악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복을 누리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런 깨달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덮인 현실을 살아가는 복됨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